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라디오 서울 뉴스와이드 강채입니다. 뉴스와이드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다우니 본점과 사우스베이 분점에서 봉사하는 가주장이사, 센터 메디컬 그룹이 주최하는 제4회 시니어 골프 대회 11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코요테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하늘이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이 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 라디오 서울이 워싱턴에서 활동 중이신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태어난 이세한인이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에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자신이 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한국인이라는 사실로 한국 국적을 받은 상태였고 제때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해 결국 한국행 교환학생이 취소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한류 문화와 케이팝에도 관심이 많고 모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던 이 20대 한인 여학생에게는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 결국 이 국적 문제로 취소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워싱턴에서 활약하시는 전종준 이민법 변호사님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어떤 원인과 어떤 법률로 인해서 발생된 일인지를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교환학생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2세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병역 문제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럼 전종준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의 전화 연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종준 변호사님. 저는 라디오 서울 강채은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워싱턴 DC에서 34년 이상 이민 그리고 또 인권 문제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 전종준입니다.
오늘 라디오 서울 와주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민법 전문가이신 전종준 변호사님과 이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주제로 네,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저희 쪽에 들어왔던 그 이화여대 교환학생을 지원을 했다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여서 거절당하는 그런 사례 를 이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혹시 변호사님 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범위와 그런 법적 배경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뭐 서울대학교 많은 그 대학의 그 한인 2세들이 그 교환학생 신청했다가 거절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하시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천적 복수 국적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자녀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져서 이중 국적이 되는 것을 선천적 복수 국적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의 그 속임 지위에 의해서 그렇게 신분이 이제 따라오는 것인데 이 가장 큰 변화는 언제 있었냐면요. 2005년 소위 홍준표법이라는 것이 통과될 때 이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원정 출산, 그리고 또 유승준, 이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홍준표법에 대해서 막 박수도 보내고 아주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잘한 것도 있어요. 원정 출산을 막은데 아주 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국적법 12조 3항을 신설해서 원정 출산일 경우 즉 이제 부모가 이민자가 아니고 미국에 뭐 방문 비자나 이게 단기 비자로 와서 미국에서 애를 낳아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아이는 군대를 필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이탈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실수한 게 하나가 있어요. 12조 1항 단서에 보면은 해외 이민자의 한인 2세 중에 한국의 호적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병역과 무관해요. 그래서 22세가 되면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 말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단서를 실수로 지워버렸어요. 그 지운 거를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워갔기 때문에 한인 2세들이 18세가 되는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은 병역 의무가 생기게 되는 그런 희한한 법이 생기게 됐습니다. 나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좀 복잡한데 부계주의에 의해서 아버지가 영주권자였으면은 남자의 경우는 1983년 5월 25일생부터 이중국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2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1988년 5월 5일, 그러니까 지금 여자 중에는 지금 현재 37세가 이중국적이 돼요. 그런데 1998년 6월 15일부터 부모 양계제라는 것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한 사람만 한국 국적이면 이중국적이 돼요. 그래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거는 미국 아버지하고 결혼했던, 국제 결혼했던 아이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닌데 요번에 다 포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이익이 더 많아지게 된 그런 것이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입니다.
네, 변호사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쉽게 알려주셔가지고 청취자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 국적 이탈과 관련을 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부과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국적 이탈을 놓치고 몰라서 놓치면 해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놓친 이후에도 구제를 받거나 아니면 국적 이탈이 가능한 조건이나 절차가 있을까요?
네, 지금 국적 이탈 그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국적 이탈을 안 하면 병역 의무가 생겨요. 병역 의무가 생기면은 자녀들은 병역 기피자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방문할 수도 없고 가면은 병역 기피자로 체포될까봐 무서워서 지금 한국을 못 가는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중국적이 되면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관학교 지나갈 때 혹은 대학 다니면서 ROTC 신청할 때 신원조회 할 때 Have you ever held dual citizenship? 이중국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스를 해야 될지 노를 해야 될지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전에는 이중국적인지 아닌 걸로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방송도 나가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이중국적이 된다 한국법에. 그럼 얘가 무슨 소리냐, 나 여기서 태어났고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신원조회 할 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를 yes라고 하면은 빨간 딱지가 붙을 거고 no라고 하면은 거짓 진술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딜레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가 된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못하면은 한 가지 그 기회가 있는데 제가 다섯 번 헌법 소원해가지고 결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2020년 9월인데요. 그걸 받았는데 법무부하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한 게 그럼 우리 예외적 국적 이탈을 허락해 주자라고 해서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자가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국적 이탈을 놓친 사람은 첫째 몰라서 못한 것은 이유가 안 돼요. 특별한 사연이 있어야 돼. 왜 몰랐는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몰랐다 그러면 다 거절돼요. 둘째 피해를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FBI나 CIA에 어플라이 했는데 이중국적이라서 내가 취직이 안 됐다. 그런 것을 증명을 해야 국적 이탈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국적 이탈 이를 족쇄로 씌워가지고 우리 한인 2세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나가는 것을 발목을 잡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바로 한 시간 전에 어떤 어머니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국적 이탈이 거절이 돼가지고 예외적 국적 이탈을 했어요. 그때 제가 자문을 해드렸는데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했다고. 근데 그게 지난달에 거절이 됐대요. 행정소송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울고 연락이 왔던 지금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이만큼 한인 2세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전화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한인분들한테 있어서는 절대 남일 같지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 복수국적을 유지했을 때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국적을 유지하는 게 이 한인 2세에게 좀 유리한 점이 어떤 것인지, 또 반대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불이익이나 제약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복수국적은 한인 2세 젊은 사람에게는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복수국적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으로 한국을 가야 돼요. 그러면 한국 국적을 여권을 가져가려면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출생신고를 하면은 이중국적 증거가 남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 각국의 한인 2세들이 각 그 나라의 주류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공직이나 정계에 진출하는데 복수국적이 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미국의 그 핵잠수함 해군 사병에 들어갔는데도 그 지원서에 No Dual Citizenship, 이중국적 금지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로 사는 사람은 한국에 갈 의사도 없고 갈 일도 없어요. 복수국적이 한인 2세 청소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단지 그 시니어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국이 그리워서 복수국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한인 2세 젊은 친구들은요 복수국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 정부에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또 그런 부분은 한국 정부가 확실히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 국적 포기 절차는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이 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이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지, 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조금 국적 이탈, 국적 포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단계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국적 이탈은 행정 낭비입니다. 왜 2세들에게 그런 걸 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으면은 실수를 인정하고 바꿔야 되는데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예요. 현행법이 이러니까 해외 동포가 따라야 된다라는 식인데, 국적 이탈을 하려면은 제일 나쁜 악법이 뭐냐면은 출생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복잡한 원인인 중에 하나인데, 이 출생 신고할 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부모가 이혼했을 땐 출생신고를 못해요. 왜? 부모가 도와줘야지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출생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늦게 부모가 이혼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를 출생신고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부모가 다시 결혼을 한국에 올린 다음에 이혼을 하고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냔 말이에요. 지금 그게 굉장히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행정 헌법소원이 지금 계류 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교환학생 못 가는 건데 부모가 이혼해서 출생신고를 못 하는 바람에 국적 이탈을 못 해서 한국 여권을 못 만들어서 한국을 못 가는 그 케이스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촉수를 씌우지 말라는 거죠. 자꾸 이런 절차를 밟으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아주 그 후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출생신고를 했으면은, 그 다음엔 국적 이탈을 해야 돼요. 국적 이탈을 하는데 거의 1년에서 1년 반 걸립니다. 지금 아까 잠시 언급했던 그 이화여대 교환 학생, 그 학생이 출생신고하고 한국 여권을 가든지, 아니면은 출생신고가 된 다음에 국적 이탈을 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걸리는데, 지금, 가을 학기에 가려고 그런다. 혹은 내년 봄 학기로 가려고 그런다. 다 그거 취소해야 돼. 왜?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2세들에게, 이 젊은 2세들이 모국 그 방문이라든지 그 모국과의 그 교류가 전부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현행법을요, 제2의 대원군 정책법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국적 이탈, 그 다음에 그 절차, 시간 이것은 진짜 하루아침에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2세들한테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그 국회나 정부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 아무런 그런 진전이 없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진전은 있습니다. 제가 박지원 의원 사무실과 작년 12월에 해서 법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정안. 국적법 제14조의 2를 이제 만들었는데 박지원 의원 사무실에서 중국 동포가 반대할지 모른다라는 사유로 해서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찬대 의원하고 그 줌으로 인터뷰할 때도 설명했고 민병덕 의원도 박지원 의원하고 얘기를 해서 법안이 빨리 발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회의원 10명이 서명을 하면 발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한국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병역 혜택을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족쇄를 없애달라는 것인데 참 전부 다 말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 자신도 이거 12년째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함을 참 금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겠네요. 그러면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어머니가 울고 전화하신 것처럼 한인 2세들도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지금 어디 연방정부에 취직을 하는데 신원조회할 때 그 이중국적을 가진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요. 제가 뭐라고 자문을 줄 수가 없어요. 노라고 할 수도 없고 예스라고 할 수도 없고 원래 한국은요 국적 단일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국적법 제15조에 의하면은 한국 국적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따면은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돼요. 유승준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국적법 15조에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한인 2세는 왜 국적 자동 상실이 안 됩니까?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옛날 법을 다시 복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언급했듯이 국적법 제12조가 실수로 남자에게 국적 이탈 의무가 생겼고 여자일 경우도 2010년도에 국적 선택 명령제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여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동 상실됐는데 그래서 그것도 국회에서 실수한 입법 실수인데 남자나 여자 모두가 자동으로 국적 상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14조의 2항이니까 우리 교포분이나 한인 단체들이 한국 국회에 문을 두들겨서 하루속히 14조 2 조항을 발의해주고 통과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정서상 어떤 이슈 때문에 이거를 계속 안 바꾸고 있는지 그러니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병역 기피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한국에 사시는 분들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승준 이슈하고 한인 이세하고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라는 걸 알아도 혹시 이거 내가 잘못 건드리면은 내가 그 지역구민들에게 혹은 여론에 국민정서에 내가 무슨 불똥이 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겁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020년 헌법소원에서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인 2세들은 병역자원이 아니다. 걔들은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주된 생활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올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한국에 나오지 않으면 군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피상적인 것이다. 그 사람들은 병역과 무관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승준과 같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루아침에 빨리 끊어야 돼요. 그래서 한인 2세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빨리 도움을 줘야 되고,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님께서 그 뉴욕에서 그 동포들에게 한 말을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원래는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을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 제외 국민들이 건국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걱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동포의 마음을 우선으로 생각한 대통령님이시니까 이번에 이 말씀대로 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궁금했던 게,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미국에서 워싱턴에 계시잖아요. 한국 변호사 면허와 미국 변호사 면허를 둘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저는 미국 변호사만 갖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한국 국적법을 이렇게 혼자 공부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뭐 국적 이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할 때 한국에 있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뭐 변호사라 상담을 받고 그런 걸 선임을 할때 보통 어떤 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께, 어디에 계신 분께 여쭤보는 게 맞을까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이건 한국 국적법이기 때문에 한국 변호사를 통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은 한국 국적법을 모릅니다. 저는 12년 동안 이것을 인권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고, 근데 문제는요, 한국에서 이 국적법을 아는 변호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도 제대로 몰랐으니까요. 그만큼 법이 까다롭고 누더기 법이 바로 한국 국적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나 국회도 아직 이 이슈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개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 동포들이 어떤 구제나 어떤 대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종준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 뵙고 라디오 서울과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이제 선천적 복수국적, 국적 이탈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의견들을 나눠주셔서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를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전종준 변호사님과의 뉴스와이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내세요.